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절 한 구절 중심으로 복음적인 이웃관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참된 어린이, 생각하는 어린이, 이것은 제가 나온 초등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제가 나온 국민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참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 교훈이 기억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늘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학교 곳곳에 액자에 실려있는 그 문구를 6년 동안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된 어린이, 생각하는 어린이. 미국의 학교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가까운 UC 버클리에도 교훈이 있는데 라틴어로 Fiat Lux 라고 해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며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가 UC 버클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에 비해서 한국 문화가 훨씬 더 교훈을 강조하고 심지어 가훈이 있는 집안들도 아직 많을 만큼 교훈, 가훈 문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한국이 좀 더 두드러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훈과 가훈은 정말 말씀 그대로 모토입니다. 짧게 요약한 한 줄의 표어로서 그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하는지, 날마다 무엇을 이루려고 지향하는지를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내가 수고를 하다가 간혹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런 수고를 쏟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질 때 공동체의 모토를 보면서 그 이유를 되새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길이 과연 그 공동체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모토를 기준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가 현재 주일 예배 중에 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이 말씀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마지막 4장의 첫 구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한 구절은 빌립보서의 모토로 손색이 없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그 의미를 강조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주 안에서 함께 서라. 가 빌립보서의 모토로 적격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복음을 믿는 참 바르고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들을 빌립보서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서 복음의 열매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성품과 행동과 또 그가 추구하는 목적의 변화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아울러 그 동일한 복음의 열매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곧 기독교 가정과 특히 교회에서 그 구성원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또 함께 추구하고 세워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의 변화에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지역교회로서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한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함께 서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토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는 일원이 되고자 안목과 용기를 시시때때로 얻어가는 그런 시간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구절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이전과 이후의 말씀에 연결을 시키는 두 가지 표현을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짧은 이 본문을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에 그 전 내용과 그 후의 내용으로 이 구절을 연결시켜 주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 이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있는 이와 같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문법상 위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표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올 말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그 후에 무엇과 같이 하려는 것인가를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또는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와 같이라고도 그 문법상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의 내용으로 연결해 주면서 이와 같이 서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점을 볼 때 우리는 다시금 이 4장 1절 한 구절이 빌립보서 전체 핵심을 짚어주고 있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빌립보서의 모토로서 손색이 없게 보이는 이 본문은 우리 속한 교회를 내가 몸담은 그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지어가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체험한 일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체험한 인간관계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이웃사랑을 교회에서 처음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인들에게서 받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 교회에서 만난 교인과 교역자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과 착취, 억압과 협박, 심지어 사기와 도둑질을 당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동안 교회에 속하며 교인들과 친가족 같거나 친가족보다 더욱 값진 관계를 체험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과거의 상처가 두려워서 교인들과 일정 거리를 두는 교회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체험한 인간관계와 교회 생활을 바탕으로 교회에 대해 극과 극의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의 기쁨과 열매를 기억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함께 어떤 공동체가 되어가고자 지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또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고 사모한다. 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을 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런데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그 두 번째 용어는 고대하다, 그리워하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다 이런 의미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뿐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보고 싶고 정말 함께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여기서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없죠. 그냥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남자만이 아닌 여자를 포함한 형제자매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물론 신약시대의 유대인과 그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남자들이 밖에서 지도를 받아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가 배운 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그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도록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머지않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그런 문화가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삼강오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화 때문에 성경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주님의 사도들도 남녀가 섞여 있는 대중 앞에서 주로 형제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이나 한국은 문화가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라고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것은 형제 자매의 의미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신 것 또는 남자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성별을 어기고 형제 자매 또는 남녀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빌레몬서에서 우리의 형제 오네시모라고 부르셨을 때 그가 남자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신 거죠. 예, 우리의 자매 오네시모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면 또 두 번째 경우를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싱글 마더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경우 머리 역할을 하는 곧 가장의 책임을 떠맡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지 않으시고 남편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성경에 쓰여진 시대 배경을 고려해서 성별로 표기된 말씀을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상속자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속자는 아들만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잘못을 떠나서 그런 문화에서 아들을 상속자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 단어를 딸로 바꾸면 성별을 무시하고 딸로 바꾸면 그 의미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점들을 조심을 해야 하지만 분명히 이런 예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형제여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형제 자매여라는 말씀이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그 폭넓은 이해, 그러니까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라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형제 자매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형제, 나의 맏형님이 됐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대속하시는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한 아버지 아래 자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로 입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입양이 돼서 그 가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님으로 삼은 그 사람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여, 형제 자매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74년도부터 10년간 방영을 했던 미국의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판 전원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A Little House on the Prairie, 한국에서는 초원의 집이라고 해서 방영이 된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한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마을에 사는 부부, 그 Walnut Grove라는 마을에 사는 부부가 American Native,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는 예배당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원주민의 풍습을 따라서 하늘을 숭배합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지만 아이가 심각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드라마의 주인공 찰스 잉글스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눈물로 호소하며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차별하지 마세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좋아하고 또 그 에피소드도 되게 아주 진지하게 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홀로 된 아이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할 수 있었고 동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온 마을 사람 앞에서 그 아이를 변호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 용기가 너무도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의 논리에는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주민 아이를 야만인, 미개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와 동시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그는 어느 정도 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부르기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서 회개하고 영접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에서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그 유아들도 언약 백성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성인이 되어서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인류 전체를 내다봤을 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인됨을 어느 날부터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해 무력한 나의 모습을 민망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것처럼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나와 같은 길을 걸어서 같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교우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호칭이 의미하는 구원의 공통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와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다. 때로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고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하늘아버지 아래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앞세워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먼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나서 두 번째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학자 골든 피 박사께서는 이 표현이 종말론적인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지? 그분의 설명을 읽고 나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계시록 쪽으로 가시면 몇 장 안 넘기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고요. 2장에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아가서 면류관이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요. 이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의미하는 기쁨과 면류관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의 기쁨이 됩니까? 바울은 1장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이 생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지금 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지상에 남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가셔서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 한 사람만 가지고 말하자면 지상의 어느 것도 지금 당장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과 비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아직 미숙하고 신앙의 진전이 더욱더 진전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남아서 나의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13권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이고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고 괴로워했던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았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죄에 익숙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을 바라는 새 사람이 날로 일어나는 성화라는 변화는 성령님이 전적으로 도우시고 계시지만 언제나 쉽게 진전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그런 유혹과 충동을 받고 그 충동에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화라는 변화가 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화하기를 더디하고 성화하기를 더디하기를 고집하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 사도들이 정말 마음앓이를 많이 했고요. 때로는 물리적인 그런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화를 아직 마치지 않고 그저 그 과정에 있었을 그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니, 그날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때로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자신을 쏟아버리는 이 헌신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것을 단념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서 맡은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 그리고는 나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훗날 받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실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순종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똑같은 주님을 통해 바울과 똑같은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교회 밖에서보다 쉽습니까? 결코 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서로 기대하는 바가 높아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교회 밖에서보다 쉽지 않은 이유는 세상과 달리 이 교회 또한 비록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죄에 익숙한 인간으로 이루어진 인간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일반 신도들은 물론 모든 지도자들마저도 자신의 어두운 내막에 진리와 복음의 빛을 환영하고 진리와 복음의 빛을 적용하면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주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는 손길을 따라 서로 대하기를 높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특히 인간관계입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인의 진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맏형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가족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조주를 하늘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을 하늘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이죠. 엄청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한 만큼 우리는 나의 어떤 성품을 성화시키고 나의 성품이 성화되어가고 나의 행실들이 성화되어가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대인과 특히 함께 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도들 간에 또는 지도자들에게서 실망을 체험할 수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망한 우리가 서로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우리의 관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요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관계에 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에게서 어떤 구원을 받았지? 이걸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그를 못마땅하고 있지? 아, 한때 나도 그랬던 면이 그에게서 보이기 때문이지. 내가 다시 back to basics,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그 또한 나와 다른 구원이 아니라 그는 어떤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에 복음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셨는가? 아니야. 도리어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그를 정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관계에 복음을 적용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고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쳐다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 앞에 계신 성도님, 내 옆, 내 뒤에 계신 성도님들, 이분들이 훗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분들과의 관계가 바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라는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한 믿음을 따라 서로 하나가 되어가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 다음 주에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 구절에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함께 서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서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 스테이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어떤 이런 선 자세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다 이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강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서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서 있기를 버티는 어떤 인내와 수고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stand라고 번역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한 단어인데 stand firm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 버텨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서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번역을 보면서 한국어의 반대말을 쓰면 서다의 반대말은 넘어진다가 되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그 스테이고라는 서다의 반대말은 넘어진다가 아니라 추락한다는 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바닥이 바로 여기 있어서 거기까지 그냥 탁 내려가는 건데 추락한다는 것은 개념이 다르죠. 깊이가 더 깊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추락할까 조심하라. 너가 그렇게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너를 우러러보지 말라. 왜? 단 한순간 너가 돌아서서 엄청난 그 옛사람의 기질을 보일 수가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락한다는 것은 타락입니다. 죄로 변질되고 망가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그 추락의 의미를 에서는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추락합니다. 죄에 익숙한 옛사람의 방식을 따를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락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기본적인 예를 봤습니다. 3장 9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3장을 묵상을 했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때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믿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의 삶이 그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초반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모두 성도라고 하고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워서 그분의 의를 자랑하고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순종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눈에 교회에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행세하는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인 교인들이 언제나 엄숙해지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기독교 개신교 1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받고 성화는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하면 신실한 사람.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외적인 행동을 보고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교회의 방식에 우리가 너무도 노출이 되어 있고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서 있어라 라고 하신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서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은 너의 의로움, 너의 어떤 변화하는 삶, 너가 때로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뒤에 아직도 스무 가지, 서른 가지 사람들에게 나누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는 자비로 구원을 얻었지 너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서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가 뭐라고 하고 다른 공동체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순종하심 위에 서서 교회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한 마음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을 혼자 추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 나라는 한 인격체도 혼자 내가 성화의 길을 다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철저히 겸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대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는 참으로 복음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요,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토는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의 모토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문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함께 서라.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모습을 통해 이제 이와 같은 교회의 정의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합당한 복음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도록 발전해 나가십시다. 이 일은 절대로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 공로를 통해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교우들을 훗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요약하고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4장 1절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가 함께 서 있고 서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의 의로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어렵고 오늘은 변화가 더디지만 내가 이 교회의 성화를 위해 내 자신을 쏟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훗날 주신 이 비전,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참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